28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 범죄자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답변은 우크라이나 안에서 일어나는 야만적 폭력 장면을 본 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개로 전쟁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절차는 국무부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이날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파괴와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며 아파트 건물과 산부인과 병동을 폭격하는 등 잔혹 행위를 일삼고 있고 세계가 분노할 일이라는 글을 실렸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덜 효과적이며 더 많은 민간인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낡고 정밀하지 않은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6일 최신 정보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군이 목표 달성이 늦어지고 우크라이나 영공 장악이 실패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스탠드오프 공중발사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군사적으로 덜 효과적인 무기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스탠드오프 공중발사 무기는 목표물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에 있는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가 적의 보복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영국 국방부는 지난 15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속되고 있는 병력 손실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추가 병력을 수집하고 있다는 정보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3만 병력이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육해공 합동 동계훈련인 콜드 리스폰스 훈련은 지난 14일 시작돼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27개국에서 약 3만 명의 병력이 참가했고 군용기 220대, 군함 50척이 동원됐습니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 등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이번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노르웨이 합동본부 대변인은 이바르모엔 폴란드군 중령은 이번 훈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이미 계획한 훈련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전쟁과의 연계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유사시에 나토 헌장 5조에 의거해 노르웨이가 동맹군의 증원 병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헌장 제5조는 한미연국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중국의 국영 휴대전화 사업자인 퍼시픽 네트워크의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FCC는 16일 발표문에서 해당 기업이 미국의 통신을 감시하고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안보와 법 집행상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미국에서 영업하는 동안에는 이 같은 위험을 제거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FCC는 또 해당 업체가 규제당국과 의회에 진실성과 신뢰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CC는 지난해 10월 유사한 이유로 중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 텔레콤 자회사의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의 FCC 허가를 제한하는 보안 장비 법안에 지난해 11월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어젯밤 진도 7.4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9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 같은 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이번 지진으로 초고속 열차인 신칸센 열차 운행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야기현 이시도마키 항에서는 파고가 최대 30m까지 치솟았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한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주민 수백여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일본 철도회사는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와 시로이자오 구간을 달리던 신칸센 열차가 탈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일본 철도회사는 당시 탑승했던 75명의 승객은 무사했지만 3명의 승무원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군 당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순안공항에 차량 여러 대가 집결한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내일 새벽부터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미국 군 당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억지력의 기초는 준비태세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5일 태평양 공군과 한국 공군은 공격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어떤 위기에라도 대응하기 위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케네스 윌즈바흐 사령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발사 임박징후와 관련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VOE의 서면 질의에 주한미군의 모토인 Fight Tonight을 거론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윌즈바흐 사령관이 말했듯이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한 미일 동맹은 여전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북한의 ICBM 위협과 관련해 국무부가 명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발사는 올해 초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보여준다면서 우리의 억지력의 기초는 준비태세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는지 묻는 질문에 작전보안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행동을 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앞서 윌즈바흐 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 민간단체인 미항공우주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행사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징후와 관련해 태평양 공군은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다른 명령을 받을 경우 그 명령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6일 올 들어 10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섰지만 발사 직후 폭발하면서 실패한 것으로 관측됐으며 미한 군 당국은 신형 ICBM 여부와 실패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순안공항에 차량 여러 대가 집결한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앞서 발견된 콘크리트 토대를 가린 듯한 정황도 엿보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평안 순안공항의 북쪽 활주로 일대가 차량들로 분주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한반도 시각 16일 오전 10시 30분, 즉 미사일 발사 약 1시간 후에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순안공항 북쪽 활주로의 아래쪽 유도로 부근에 차량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차들은 유도로의 남북쪽으로 약 140m에 걸쳐 서 있고 유도로 반대편 활주로와의 사이 공간 쪽으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앞서 북한이 콘크리트 토대로 보이는 지대를 설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외부 공개가 제한됐지만 BOA가 확인한 고화질 위성사진에선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위성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곳 유도로에 서 있는 차량은 약 9대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반대편 활주로에는 중간 공간 쪽으로 바짝 붙어있는 3대의 차량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다만 이 일대에서 발견된 차량이 군사용 장비인지 특히 이동식 발사 차량인지는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 등은 북한이 순안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장소가 순안공항 활주로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미사일 발사 직후 실제로 순안공항에서 많은 차량의 움직임이 확인돼 주목됩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 순안공항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 see vehicles on it. And they're parked alongside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road.
유도로 쪽에 주차된 차들을 볼 수 있으며 또 추가로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의 공간에도 어쩌면 4대의 차량이 주차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차량이 16일 미사일 발사에 이용됐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센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최근 설치한 콘크리트 토대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전후에 이 일대에 활주로와 같은 색상의 넓은 콘크리트 지대를 설치했으며 이후 12일에는 이 중 두 개의 콘크리트 토대만을 남긴 채 전체 지대가 사라진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런데 16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과 공개가 제한된 또 다른 위성사진 자료에는 두 개의 콘크리트 토대마저 사라지고 대신 앞서 발견된 넓은 콘크리트 지대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콘크리트 지대는 이전에 밝은 색상이 아닌 주변과 비슷한 색상으로 바뀌었는데 긴 직사각형 형태의 윤곽으로만 존재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앞서 증설한 콘크리트 토대를 위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다만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해당 지대를 설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는지 위성사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사실상의 ICBM을 활용한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17일 전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실패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서 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한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통상 미사일 발사 이튿날 해당 발사의 성격을 설명하고 관련 사진 등을 내보내는 등의 보도 관행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은 16일 오전 9시 3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발사 직후 고도가 20km에도 이르지 못한 초기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침묵은 발사 실패 사실을 대내외에 발표할 경우 기술적 결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 부정적 파장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지난 2016년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연거푸 발사했고 이 가운데 7번 실패했는데 당시에도 일절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해 폭발 잔해가 평양 시내 등 민가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미 정보 자산에 노출돼 있는 순안 일대에서 무력 시위를 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이번 실패로 체면을 구긴 셈이어서 북한이 서둘러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북한은 발사 실패 이후 이동식 발사 차량을 정비하는 등 추가 발사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 군 당국은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 병력과 장비 움직임 등을 집중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7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ICBM 추가 도발 가능성을 미한 간 공조하에 면밀히 추적 감시 중이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다음 달 15일 태양절 110주년에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에 따라 시험 발사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좀 약간 촉박하게 4월 15일에 맞춰서 뭔가 추포 수준을 쏘기 위해서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이 아마 준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바로 연속해서 이제 이번에 실패한 거를 일종의 만회하거나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실험을, 그러니까 향후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태양절까지. 최소 한 두세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 등을 직접 현지 지도한 만큼 정찰위성 발사를 기정사실로 보고 이번 실패가 미사일의 심각한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높은 방식을 택해 정찰 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양옥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순환 일대에서 불과 열흘 안팎의 간격으로 연이어 미사일을 쏜 것은 그만큼 신형 ICBM의 성능 데이터가 부족한 때문이고 이를 급하게 확보하려는 조급함이 반영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실패로 신형 ICBM인 화성 17형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이미 발사에 성공한 기존 ICBM을 이용해서라도 위성 발사 이벤트를 가지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화성 14, 15, 17 이 중에서 적당한 것을 이제 바꿔서 페이로드에다가 이제 위성을 실는 이제 그런 방향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뭔가 이제 최대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거를 북한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이번 실패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 화성 17에다 위성을 실어서 쏘는 게 좀 힘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실패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다시 같은 유형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실패 가능성이 적은 다른 미사일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환경 측면에서도 북한이 신형 ICBM 발사를 서둘러야 할 요인들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성장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러시아의 대서방 협상력이 약화될 경우 국제사회 대북 제재 움직임에 러시아가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져가지고 휴전이나 종전에 합의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 세계의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보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타협을 하기 전에 이제 ICBM을 시험 발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함께 한국에서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5월 10일 전에 대미, 대남 협상력을 높이려고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한국의 18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위성 발사라며 장거리 로켓을 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에 3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또 2017년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미국의 선거든지 한국의 선거에 앞서가지고 도발을 했던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자기의 의사를 관찰할 때 의도하는 방식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협박이거든요. 차기 정부에 대한 협박 메시지 차원에서 시간을 조절했을 가능성도 있죠.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이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해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최소한 3차례 정도의 시험 발사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가진 윤석열 정부 출범 때까지 신형 ICBM 성능 시험이나 정찰위성 개발 등을 위한 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실패한 미사일 시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미사일 역량 향상을 위한 작업을 반복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이 억지 강화에 주력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16일 VOA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 발사를 시도했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루이스 소장은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경우 실패 가능성이 더욱 많다며 평양에서 볼 수 있는 거리인 고도 20km 부근에서 폭발한 것은 대형 액체 추진체 엔진이 추진 단계에서 실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2017년 발사한 화성 12형도 처음 3차례 실패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북한은 이번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미사일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패로부터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은 실험 유예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고도가 20km에 이르지 못하고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재원과 성격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에도 순안에서 신형 ICBM 화성 17형 성능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에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실패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엔진 고장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실제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면서 북한은 잘못된 점을 연구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곧 완전한 수준의 ICBM 시험 재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화성 12형 사례를 거론하며 최근 세 차례의 미사일 시험에 정확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was looking this morning at the tests of the Hwasong 12.
북한이 2017년 4월 중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을 약 열흘 간격으로 세 차례 발사해 모두 실패했다가 이후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번 발사는 물론 지난 두 차례 실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으로 평가된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시험이 실제로 ICBM 사거리만큼 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시험이 2단계 추진체 연료를 장착하지 않은 채 ICBM의 일부 성능만을 시험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시험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탄두 형상을 한 화성 17형의 실제 다탄두 역량에 대해선 미국의 다탄두 ICBM인 미니트맨 개발도 단일 탄두에 대한 경량화와 소형화, 실제 비행시험 등의 단계를 거친 이후 개량됐다면서 북한의 경우도 탄두 한 개가 ICBM 탄두로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이 억지 조치에 집중하면서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강대 간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1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을 초반부터 외교와 강력한 억지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궤적으로 계속 움직임에 따라 억지 조치에 대한 강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a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move on the trajectory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may have already anticipated.
스나이더 국장은 특히 최근에는 북한 궤적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고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군사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조치들이 포함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서해에 항공모함을 전개한 것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주의가 분산돼 있지 않고 북한도 주시하고 있으며 두 문제 모두 동시에 다룰 역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다만 북한이 힘의 우위에서 협상하는 것을 모색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올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an escalation in the coming year.
북한이 신형 ICBM 추가 개발을 결정한 만큼 더 많은 시험들을 진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실험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새 정부를 겨냥하기보다는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군사적 목적과 자체 기술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의 제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대북 제재도 북한의 행동을 막지 못하며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은 군사적 도구를 포함해 그들이 보유한 다양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독자 제재를 비롯해 금지 품목을 실은 북한 선박 차단, 핵 항공모함과 핵 탑재 항공기 등 미국의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한편으로는 긴장을 높이겠지만 북한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북한과 관련해 외교뿐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강력한 방위와 억지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이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을 안심시키고 우리의 역지가 강력하며 한국 방어 역량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대규모 연합훈련과 다양한 미국 자산을 동원한 다른 훈련의 재개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것이 현재 상황을 다루는데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휴웨이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이 올 들어 10번째 미사일 발사에 나선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실은 16일 가장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재개는 역내와 국제적 긴장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모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날 BOA에 우리는 지난 3월 16일 평양 인근에서 발사된 발사체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멈추고 미국이 제시한 대화에 건설적으로 호응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 정부의 입장은 이전과 변함없이 여전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캐나다는 북한이 올해 들어 9번째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현지 시각 16일 오전 9시 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체 고도는 20km를 오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0번째이자 지난 5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한 신형 ICBM 관련 시험 이후 11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에만 탄도미사일 6차례, 순항미사일 1차례 등 총 7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2월 27일과 3월 5일에 신형 ICBM 화성 17형 체계 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실시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육군 장관이 한반도에 미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축소되거나 중단된 미한 연합훈련을 양국이 확대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 장관은 15일 한반도에 다시 핵무기를 가져가기 위해 고려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be hesitant to contemplate, for example, you know, bringing nuclear weapons back to the peninsula, for example. But I think, you know, that's why we have forums with the Koreans.
워머스 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 육군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잠재적 적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확정 억지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확장 억지력에 신뢰를 갖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플랫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포럼이 있고 일본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 핵무기는 물론 전략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핵전략을 말합니다. 워머스 장관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미 핵무기의 일본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 동맹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확장 억지에 관해 매우 굳건한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한 미얀 군 당국이 북한의 ICBM 등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냐는 질문에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army is, you know, ready to do what it's going to be called upon to do potentially in Korea.
워머스 장관은 미 육군은 한국에서 잠재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폴 라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존 에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미한연합훈련이 외교를 포함해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조정된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한국과 훈련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합훈련의 규모에 대해선 미한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양측이 훈련을 확대하기로 한다면 거기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고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맥콤빌 미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대담에서 군인들이 한반도에 배치되기 전 충분히 훈련을 받은 상황에서 순환 근무를 시킨다면서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 units that we send there, you know, they're already fully trained before they go, and we rotate forces in there. They're at, you know, our highest level of readiness when they go there.
병력이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춘 상황에서 한국에 배치되고 있으며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콤빌 총장은 육군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16일 윤석열 당선인의 사드 관련 공약에 대한 BUE의 논평 요청에 윤 당선인에게 문의하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드는 주한미군이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습니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다 낙하하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현재 한국에는 경상북도 성주에 한 개 포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한편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을 중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막으로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잃는다면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중국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에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He would smile and say, I'm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at. Suggesting somehow that he didn't want to tell me how important.
폼페오 전 장관은 1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웃으면서 그것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더 발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존재를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협에 대한 방어막으로 본다는 점이 매우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이해관계에서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균형추가 된다는 것을 김 위원장이 알았다는 겁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거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그 직후 즉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은 적은 없었다며 본질적으로 시 주석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그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그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 주석이 자신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보는 게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이나 한국에 의한 게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이 필요한 건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부동산 그리고 더 적은 자유라고 시 주석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김 위원장의 원하는 건 완전한 복종이라는 것을 홍콩과 티벳, 신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로부터 일어나 미국의 강력하고 중요한 동맹으로 발전했고 미국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는 안전보장보다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내면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중요한 시설을 폐기하는 데 가까이 갔지만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이 다른 길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의회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 가운데 상원의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탄압을 겨냥한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여전히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상원의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탄압을 겨냥한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느린 속도지만 꾸준히 지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의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거의 매월 추가로 지지원을 확보하면서 총 8명이 법안에 지지 서명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의결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상원 법안도 당파적 이견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 심의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로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중순 대표 발의한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지난해 말 지지의원을 추가 2명 확보하면서 현재 5명의 의원이 법안에 지지 서명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비어의 이름을 딴 의회의 두 번째 원비어 법안인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 지지 서명한 5명 이외에도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 수는 더 많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강화와 관련해 지난 2019년 말 의결된 첫 번째 원비어법을 최초 주도했던 민주당의 크리스 베눌런 상원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두 번째 원비어 법안에도 최근 이름을 올려 주목됩니다. 반면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지지의원 수가 34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의 이 법안에 지지 서명한 의원은 공화당의 앤디 빅스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지난해 5월 발의 이후 추가 지지 의원을 대거 확보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단 한 명의 의원만 추가로 이름을 올리며 지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지난해 초 재상정 이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동반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역시 민주당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 상하원의 미한동맹 결의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 등이 계류 중인데 이들 안건은 모두 발의 이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회에서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락해봤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 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김 위원장의 친서 등을 회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매기 하버만 백악관 담당 기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일종의 서신이나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버만 기자는 CNN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곧 출간할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신간 Confidence Man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버만 기자는 전직 대통령이 다른 외국 지도자들과 일종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도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다른 나라 지도자는 자신이 아는 한 김정은이 유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 실제로 일어난 일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버만 기자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정상 외교를 시작하며 20통이 넘는 친서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과시했고 이런 노력 등을 통해 자신이 북한과 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 등을 퇴임 이후 사조로 들고 나왔다가 회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여러 개의 서류 상자를 회수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편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기록물법은 대통령 재임 시절 메모와 편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이뤄진 모든 의사소통 기록 일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옮겨온 문서들은 대부분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편지와 기념품, 선물 등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립보관소는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BOA의 서면 질의에 문서 회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전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물을 찾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협조하던 중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일부 기록을 찾았다고 통보했고 이후 협의를 거쳐 지난달 중순 15개 상자를 마라라고 해서 보관소로 이송했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는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보관소 관계자들이 마라라고 사저를 방문하거나 압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세관당국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중국 기업의 제품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북한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고 전량 몰수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14일부터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중국 스포츠용품 기업 리닝이 생산하거나 제조한 제품을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P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조치는 리닝이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CBP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닝은 중국의 체조 영웅 리닝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중국 기업으로 스포츠 의류와 운동화, 액세서리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CBP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해당 제품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전 세계 어디서든 북한 국적자가 채굴하거나 생산, 제조한 상품과 물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가 30일 안으로 리닝의 제품이 형벌에 따른 죄수노동이나 강제 노동 등의 방법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제품은 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앤 마리 하이 스미스 CBP 무역사무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유지하고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또 다른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은 북한인이 생산 과정에 참여한 물품을 강제 노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에 근거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법 위반 사실을 몰랐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 확고한 정치 탄압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회계감사원도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정권 차원의 인신매매에 나서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IT 기술과 서비스 제공,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얻은 수익을 정권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암호화폐를 해킹하고 있는 주체라고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 프로프포인트의 라이언 칼렘버 부서장이 밝혔습니다. 칼렘버 부서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형적인 형태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해커들이 최근 경제 제재에 부딪힌 러시아 해커들과 암호화폐 해킹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칼렘버 부서장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북한의 해킹 활동은 얼마나 두드러집니까? 어떤 해커가 북한과 연계된 주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북한은 아마도 암호화폐를 훔치는 것에 관심을 둔 최초의 그리고 가장 활발한 사이버 범죄자일 겁니다. 북한의 해커들이 사용한 많은 전술은 어떤 면에서 선구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들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거래소를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암호화폐 지갑인 월렛을 노리는 맞춤형 악성 코드를 만들기도 하죠. 그들은 실제로 우리가 추적한 바 있는 다른 사이버 범죄의 원조일 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훔치는 데 있어서 국가와 제휴하고 있는 주체들이죠.
국가와 제휴하고 있는 암호화폐 해킹 주체들이 북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이라는 국가와 연계된 주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정부 직원이나 계약자가 아니라 특정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개인들입니다. 제재를 받게 될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 해킹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통제를 회피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고 다른 형태의 것들보다 규제가 덜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과 같은 해킹 주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가장 숙련된 형태로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이 그렇게 숙련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확실히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 사회의 다른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북한 해커들의 경쟁력이 높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규칙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활동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민간 분야와 공적인 분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전술이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이미 국제금융체계가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전형적인 형태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발달한 국가라는 것도 북한에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북한도 더 큰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겨냥한 겁니다. 한국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매우 구체적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북한 해커들은 거기에서 버그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한국과 북한이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게 해커들에게 도움이 더 됐다는 말씀인지요?
물론입니다. 한글을 사용한 워드 프로세싱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어떤 국가에도 한국의 그런 취약점을 찾아 실제로 그 취약점을 노려 이용하겠다는 동기가 딱히 없습니다. 북한밖에 없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러시아의 암호화폐 해킹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하셨는데요. 그럴 경우 북한 해커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해커들 사이의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가 러시아 정부의 자금이 되는 것이 임무인 러시아의 주체들에 의해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 해커들이 북한 해커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주체들은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보안이 더 강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북한 해커들이 기술을 더 향상시켜야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불법 활동을 통해 무기 개발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암호화폐는 왜 이렇게 취약한 겁니까?
극도로 취약한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록체인 내 특성인 거래 불변성 때문입니다. 한번 도둑 맞으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은행처럼 부정거래를 적발하고 그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인데 이들은 법 집행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자신들의 피해를 밝히게 될 경우 수익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비트코인 외에도 암호화폐들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새로운 암호화폐들에서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엄청난 양의 암호화폐를 매우 빠르게 훔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취약점을 차단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사람은 실수는 늘 하기 마련인데 북한 해커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점을 노릴 수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같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활동을 더 공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상당수의 국가들은 꽤 오랫동안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 높은 이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걸친 일관성이 있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나 채굴 활동이 활발한 미국과 영국, 한국, 호주와 중국 등의 이해관계를 한데 모으는 방식으로 말이죠. 미국에서는 이런 규제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공식적인 규제도 없고 국경도 없기에 그 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규제를 확실히 하려면 세계적인 공조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 프로프포인트의 라이언 칼렘버 부서장으로부터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내일 새벽부터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12도, 양덕 아침 영하 2도, 낮 6도, 신의주 아침 영하 3도, 낮 9도, 부성 아침 영하 3도, 낮 1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 5도, 강계 아침 영하 8도, 낮 8도, 희천 아침 영하 4도, 낮 1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2도, 낮 14도, 개성 아침 영하 2도, 낮 14도, 사리원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신계 아침 0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2도, 낮 6도, 장전 아침 3도, 낮 7도, 평강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0도, 낮 6도, 장진 아침 영하 10도, 낮 2도, 청진 아침 영하 3도, 낮 6도, 김책 아침 0도, 낮 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2도, 낮 3도, 김영권 아침 영하 11도, 낮 3도, 삼지연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4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백악관은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전화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첸사치 백악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화는 미국과 중국의 소통 채널 개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경쟁 관리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다른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성명을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통화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 측에 군사 장비 등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루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의 보도와 관련해 자신들은 러시아 측의 지원 요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대치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중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덜 효과적이면서 더 많은 민간인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낡고 정밀하지 않은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6일 최신 정보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군이 목표 달성이 늦어지고 우크라이나 영공 장악에 실패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스탠드오프 공중발사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군사적으로 덜 효과적인 무기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스탠드오프 공중발사 무기는 목표물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에 있는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가 적의 보복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영국 국방부는 지난 15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속되고 있는 병력 손실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추가 병력을 소집하고 있다는 정보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3만 병력이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육해공 합동 동계훈련인 콜드 리스폰스 훈련은 지난 14일에 시작돼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27개 나라에서 약 3만 명의 병력이 참가했고 군용기 220대, 군함 50척이 동원됐습니다. 특히 핀란드, 스웨덴 등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들도 이번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노르웨이 합동본부 대변인인 이바르 모헨 폴란드군 중령은 이번 훈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이미 계획한 훈련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연계성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유사시에 나토 헌장 5조에 의거해 노르웨이가 동맹군의 증원 병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중국의 국영 휴대전화 사업자인 퍼시픽 네트워크의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FCC는 16일 발표문에서 해당 기업이 미국의 통신을 감시하고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안보와 법 집행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미국에서 영업하는 동안에는 이 같은 위험을 제거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FCC는 또 해당 업체가 규제 당국과 의회에 진실성과 신뢰도를 충분하게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FCC는 지난해 10월 유사한 이유로 중국의 3대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차이나 텔레콤 자회사에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의 FCC 허가를 제한하는 보안 장비 법안에 지난해 11월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어젯밤 진도 7.4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 같은 피해 상황을 전하며 이번 지진으로 초고속 열차인 신칸센 열차 운행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야기현 이시도마키항에서는 파고가 최대 30cm까지 치솟았다는 보고가 들어온 한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주민 수백여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일본 철도에서는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와 시로이자오 구간을 달리던 신칸센 열차가 탈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일본 철도에서는 당시 탑승했던 75명의 승객은 무사했지만 3명의 승무원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3월 18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